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한 아이템마다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죠. 4절에서 7절은 이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읽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성경에 있는 몇 가지 구절을 제가 종합해서 쉬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 각각 개인을 지배하는 어떤 원칙, 삶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을 꼭 지킨다. 그 원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다른 어떤 파워풀한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작은 결심이라 해도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한다. 그 결심을 하잖아요.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은 선택이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요. 작은 어떤 결심이 파워풀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과 관련해서 이 진리를 내가 반드시 살아내겠다.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요. 많은 부가적인 작용을 일으키면서 파워풀하게 우리 삶에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자유를 보장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법 전부를 지키는, 준수하는 것과 직결된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도전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왜 설교 제목을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했을까? 시기심, 시기하다. 이렇게 하면은 심각하게 생각되지만 비교의식은 내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잡히지 아니하고 사소한 것으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본문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 저를 포함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비교의식과 시기심은. 나니아 연대기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엄밀한 대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선하심에 대해 쓰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드러나는 것이 불편해하는 마음, 그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원문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사 원형이 젤로오예요. 이 단어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젤로오. 곁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의성어. 의성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파도가 철석철석 소리 나는 것이 단어가 된 것이요. 유리컵이 쨍그랑 하고 깨졌다. 이게 을성어예요. 젤로가 헬라어로 의승어라 이렇게 문법책에 적혀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사물이나 동물이 내는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듯해요. 제 생각에는 젤로오가 이런 뜻과 연결되는 의승어가 아닌 것 같은데 고대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들린 것 같아요. 우리는 돼지 우는 소리를 어떻게 꿀꿀꿀 하잖아요. 영어로는요. 희한하죠. 어찌 돼지 우는 소리가 오잉크 오잉크예요. 닭 우는 소리는 우리는 꼬끼오 꼬꼬꼬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카크드들도 이렇게 아마 민족마다 이렇게 들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이 젤로어는 의성어인데 뜨거운 물이 끓을 때 내는 소리예요. 우리는 보글보글 펄펄 이런 느낌인데 이들은 젤로 이렇게 들렸나 봐요. 부글부글 끓을 때 내는 의성어입니다. 이게 뭔가 마음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것이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젤로어. 성경에는 긍정적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긍정적 의미로 쓰이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형태를 책망하면서 그런 신앙 버리고 주를 향해 열망으로 가득 채워라.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도록 해라. 이렇게 할 때 젤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긍정적으로 이기는 사용되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단어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편한 감정으로 부글부글 끓는 모습. 이것이 시기하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죠. 사랑과는 반대되는 정신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정황, 다시 말해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발생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에 시기심이라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앞에가 12장이고 14장,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영적인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가 크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경쟁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맡은 직분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뭔가 열등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또 사역과 은사를 보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의 독특함과 개성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사, 직분 그게 다 다르겠죠. 부르심이 다르니까요. 우리 DNA가 다른데요. 그 주님의 지혜 가운데 그 주님이 그 개인을 가장 잘 아시니까 이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할당하신단 말이에요. 배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배분하신 은사 대신에 이것은 열등하게, 부족하게 보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판단에 대한 무의식 가운데 주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해서 비교의식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명심해 주십시오. 시기하는 마음, 비교의식은 자신과 동일 계열의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다. 동일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형제들끼리 있을 때, 동창생들끼리에서, 사위들 간에, 며느리들 간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엄마들 사이에서, 목회자들 그룹 사이에서, 또는 의사들 가운데, 의사들도 전문적으로 분류하면 뭐 치과 의사들 가운데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자신과 동일 계열의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를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습니다. 엄마이고 아내이고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도 하지 못하는 어떤 애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늦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눈이 동그랗게 만듭니다. 대화가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쭉 하다가 남편이 은행에서 일을 한대요. 어? 우리 남편도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은행의 중역이래요. 자기 남편은 일반 평직원인데 그때부터 불만족이 잉태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일 계열에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편의 성실함이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남편의 착함이 이 대화를 통해서 무능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셀로오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은밀한 대적이에요. 이것을 잡아내지 아니하면 영적 성장이 더디 진행됩니다. 이렇게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학교 졸업한 지 10년 경과한 어떤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임 사역자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신 옥하는 목사님 같은 이제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분 때문에 비교하면서 마음 흔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동일 계열의 상대방에게서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가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셀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불편히 여기는 마음, 작은 이 고통을 주님 앞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깨안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좋아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원리를 구약의 두 장면에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심, 비교식은 동일 계열의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는데 먼저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시죠. 여기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동일 계열 가운데 일어난 비교식이죠.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이 가인은 주께서 그 아우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을 받으신 것을 목도합니다. 반면에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주님께서 그를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가인이 취해야 되었던 행동은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옳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과 동생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 비교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핀트를 잘못 잡았습니다. 가인은 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파괴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도록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던 그 대상을 없이 함으로써 처리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제 간의 선한 감정 대신에 비교 경쟁하는 감정이 무의식 가운데 숨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엄밀한 대적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형제를 가진 모든 가정 가운데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계해야 할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은 본인만 압니다.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30년 전 사건이든지 뭐 10년 전 사건이든지 언제든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 마음을 품게 된 개인의 사정과 배경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성공해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무엇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매니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요 그 성공을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렇게 했을 때 목회 과정에 분명하게 파괴적인 뭔가로 나타나요. 역기능적인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고 싶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를 소리 없이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동일 계열의 상대방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왕으로 있고 신하로 있으면 그렇게 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를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뭐요?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요. 시기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높은 직책을 줍니다. 군대 지휘권을 맡길 정도로 신뢰합니다. 언제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능력 있는 신하로 보았을 때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사울 자신이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은 반드시 자신과 동일 계열의 상대방이 성공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귀환하는 축제 분위기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잘못했어요. 사울이 있는 데서 눈치도 없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렇게 수천이요 이런 뜻이죠.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8절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뒤에 있는 이 표현은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말은 이것들이 이제는 그를 왕으로 세우겠군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능력 있는 신하가 수만 명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신하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아, 참 좋다. 그랬으면 부정적, 파괴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기심에 굴복합니다. 비교식에 굴복합니다.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순간부터 그가 죽는 사무엘상 31장 5절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이 죽습니다. 이 죽는 이 10년 동안요, 이 시기심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 비교 의식이 그를 갉아먹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랑과는 반대 정신으로 그는 남은 생애를 보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울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비교의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시기심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고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런 처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라입니다. 다른 표현을 미화시키지 말고 그냥 시기심을 시기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내게 시기심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시기심이 희한하게 힘을 반쯤은 잃습니다. 여러분 혹시 AA 모임이라고 아세요? AA 인슈런스 말고요. AA Alcoholic Anonymous라고 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이 있어요. 뉴질랜드에도 각 지역별로 한 500개 정도의 모임이 있다고 해요. 여기 처음 참석하면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랬었어요. Hi, my name is so-and-so and I am an alcoholic. 이렇게 표현해요. 제 이름은 누구이고요? 그리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함으로써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첫 단추를 끼게 하는 거죠. 그게 보면 12개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12개 원칙, 뭐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기 위한 원칙. 제 1단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We admitted we are powerless over alcohol and that our lives had become unmanageable. 우리는 술에 무기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술 중독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나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 이게 파워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정도는 뭐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거나 합리화시키면서 지나가면 이 시기심은 몸을 숨긴 채 내 삶에 지속적으로 어둠을 확산합니다. 그 대신 이 비교하는 마음, 주님 사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품고 있었던 것,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곳에 자유함이 임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여러분, 이 300년 전 미국 교회 부흥의 불길을 붙인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요나단 에드워즈. 그는 오래된 분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이 전체를 논문을 쓰듯이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시기하는 마음,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과 행복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는 불만족의 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향해 시기심이 발전하도록 방치하는 대신 시기심 품은 것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했었더라면 다윗을 적수로 생각하면서 10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시각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능력 있는 신하가 있다. 그리고 내 딸 미가를 사랑해주는 사위가 하나 생겼다. 그러나 비교하는 대상, 시기심의 대상으로 볼 때 없애야 되는 원수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더 이상 비교식에 들어가지 않는 방어 기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부요, 내가 가진 소유와 재능,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독특한 인격,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나의 DNA 구조, 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래전에 세워두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헤세드 사랑이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어. 근데 이 비교하는 영에 붙잡히면 희한하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흐르신 이 선하심에 대해서 눈이 떼지는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흐르는 그 선하심에 눈을 가게 만듭니다. 시편 23편 6절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선하심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우리 주위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해서 지금 흐르고 있다고요. 그 주님의 그 계획을, 섬진 그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요. 내가 그분을 잊고 있는 동안에도. 저쪽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방에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가운데 자기 아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적 있나요? 부모 가운데 자기 아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흠을 많은 부모인 우리도 자기 아이에게 생각을 거두지 아니하고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온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날이 있다, 순간이 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인자하신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간섭하시는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감지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확신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 같은 그 선하심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샤워하거나 머리를 감으셨나요? 감으셨겠죠? 두 사람 빼놓고. 자, 질문합니다. 오늘 샤워할 때 몇 개 머리칼이 빠졌을까요? 자기 머리칼에게 몇 개 빠진 줄 아는 사람?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설교 때문에 세워봤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어요. 우리는 무심코 샤워하고 머리 감으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머리카락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지금이 몇 개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이토록 세심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해서 한순간도 중단 없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해요. 그 대신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이 섭섭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말이죠.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 허용하신 하나님, 선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생각되시는 그 감정, 내게 있는 것을 세어볼 때, 내게 주어진 것을 곰곰이 묵상해볼 때 내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추구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분들에게 지금 한 3, 4분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늘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특함과 고유한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요,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습니다. 내가 어떤 용도로, 어떤 존재 목적으로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시기심에서 많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성공에 자주 위협을 느낍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비교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여기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그러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고 그가 등장하여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전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수천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부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처음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이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 준비를 하는 작업,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실 때에 다 주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거기서 세례받고 랍비라 그러고 그 정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측근에 있는 제자들이 아마 일반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소식으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 같으면 흔들립니다. 내 비전이, 내 사명이, 부르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때 자기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실패로 인식됩니다. 왜 그러지라고 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목받아야 될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friend of the bridegroom, 신랑의 친구로서의 확신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지금 이 웨딩 가운데 신랑이 돋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돋보여야 된다는 그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비전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사명은 그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이, 시기가 이런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죄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비교 대상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형통을 누릴 때 크고 작은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추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 주님을 향해서 오래 기다리기도 하는데 내게는 기회가 차단되고 그렇지 못한 말도 함부로 하고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어떤 동질 그룹의 어떤 대상이 형통하고 어찌 보면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당함을 느끼죠. 그래서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통제하고 이 영역에서 이기도록 애쓰십시오. 그것이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랑을 많이 연습한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랑을 연습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된 영광으로 보상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셔서 숨어있는 이 비교의식과 시기심들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처리하기 원합니다. 주 성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주님 사랑을 선택합니다. 주님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선하신 은혜로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주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섭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한 대적들이 빛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처리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백성들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간섭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시옵소서. 간섭하시옵소서. 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영역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결심하고 그래서 중대한 선택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결심과 선택에 기름 부어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